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경찰은 오늘 두 번째 여성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인도네시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여권에 기재된 이름은 시티 아이샤, 생일은 1992년 2월 11일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 체포된 베트남 여권 소지 여성과 함께 지난 13일 쿠알라룸푸르 제2국제공항에서 김정남에게 접근해 독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또 두 번째 여성의 남자친구인 말레이시아 남성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붙잡힌 용의자들 사이의 관계와 김정남 암살에서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경찰은 암살당한 시신이 김정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시신 부검 결과는 이번 주말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미국의 지원 규모는 다른 나라들의 방위비 분담 약속 이행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처음 참석해 나토 회원국들의 보다 큰 기여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나토에 대한 미국의 헌신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각국의 비용으로 공동 방위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나토 방위비로 국내 총생산 규모의 3.61%인 6,640억 달러를 지출해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 의회의 의회 승인 없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애덤 시프 공화당 의원은 어제 이 같은 법안을 소개하면서 최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러시아 대사 사이에 제재에 관한 비밀 대화가 폭로되면서 이 법안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윕 스테니 호이어 의원은 이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항할 만큼 충분한 초당적 지지가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의회가 캐나다와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을 비준했습니다. 7년의 협상 끝에 비준된 이번 협정은 양측 간 농산물과 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관세를 줄이고 화물 운송과 통신, 금융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맨프레드 웨버 독일 의원은 이번 비준으로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장벽이 아니라 다리를 설치하기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비준안은 어제 표결에서 찬성 408표 대 반대 254표로 통과됐습니다. 중국에서 조류독감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보건가족계획위원회는 지난달에만 79명이 H7N9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하는 등 1월 말 현재 10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H7N9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은 극심한 증상에 시달리다가 3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청결하지 못한 생가금류 시장이 오염에 따른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접근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동장관으로 지명한 앤드류 퍼즈더 씨가 상원의 인준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CKE 레스토랑의 최고 경영자인 퍼즈더 지명자는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가정부를 불법 고용해 5년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퍼즈더 지명자 측은 그 같은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이민과 세금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공화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여성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김정남 씨 암살은 도를 넘는 행위이자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풀이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늘 독일 본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정남 씨 암살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8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14도에서 0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2.5m, 서해에서는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에 대한 현지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암살 사건 희생자가 김 씨인 것을 확인했으며 부검을 마친 시신을 북한 측에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16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여성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여성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새벽 2시께 체포됐으며 인도네시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인도네시아 세랑 출신으로 1992년 2월 11일 생이며 이름은 시티 아이샤입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말레이시아에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수백만 명이 있다며 이 여권이 도난이나 분실 여권일 수도 있어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정남 씨 암살 직후 쿠알라룸푸르 공항 CCTV에 포착된 두 명의 여성 용의자가 모두 체포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채널 뉴스 아시아는 이날 말레이시아인 남성 한 명이 추가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 매체는 체포된 남성이 두 번째 여성 용의자의 남자친구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들 외에 남성 용의자 4명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날 체포된 여성은 이들 가운데 베트남과 북한계가 포함돼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북한이 김정남 씨를 암살하기 위해 제3국 여권 소지자를 이용하거나 북한 공작원이 위조된 제3국 여권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말레이시아 당국은 15일 김정남 씨에 대한 부검을 마쳤습니다. 현지 경찰 수사 책임자는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검 결과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일부 언론들은 김 씨에 대한 부검 결과가 이번 주말께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NHK 방송은 복수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정남 씨 암살에 신경성 독가스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VX라는 이름의 독가스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유독한 신경작용제라며 수분 만에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에 따르면 김정남 씨는 사건 직후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뒤에서 잡고 얼굴에 액체를 뿌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흐마드 자히드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된 인물이 김정남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자히드 부총리는 또 북한 측으로부터 김 씨의 시신을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모든 수사와 의학적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북한 대사관을 통해 가까운 친족에게 시신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남 피살의 직접 배후를 김정은으로 보고 잠재적 위협을 모두 제거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살해하는 것은 정권 기반을 약화시켜 김정은의 입지를 불안하게 만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남 살해 지시는 김정은 외에 다른 누구도 내릴 수 없다는 게 북한 체제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Given the centralized nature of the government, I think the order could only have come from Kim Jong-un.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1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체제의 중앙 집권적 성격을 고려할 때 그런 명령은 오직 김정은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며 김정은의 승인 없이 그의 직계 가족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이번 일은 모든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해버리는 김정은식 숙청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ould seem that this is Kim Jong-un's way of eliminating any possible rival for power.
해외로 망명한 전 북한 고위 관리 출신 A씨는 BOA에 북한에서 고위 당국자들은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간부 강연과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정책 전달 회의에 참가하면서 10배까지 일을 하여도 오직 당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북한 정보기관 등의 과잉 충성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특성을 이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도 김정은이 이번 사건의 배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I find it very plausible because I believe Kim Jong-un saw him as a threat.
김정은은 김정남을 유사시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했고 따라서 살해 지시가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김정남이 북한 정권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거나 지도자 자질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중국 등 제3의 세력이 김정남과 손을 잡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believe that Kim Jong-nam was actually a threat. I don't think he was interested in serving as leader of North Korea.
미국 정부가 북한 내 권력 갈등이나 술책 등에 대한 통찰력이 별로 없지만 김정은이 자신의 입지에 대한 잠재적 도전에 매우 민감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김정남 암살로 김정은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이번 피살은 혈육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북한 사회에서 선을 넘은 행위이자 정권의 불안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풀이했습니다.
This is another sign of instability of the regime. Obviously he feels so insecure that he has decided to kill his brother and that of course is crossing the line.
가족을 죽인 것은 정권 내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김정은의 입지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과 국가정보국 등에서 재직한 조셉 디트라니 대니얼 모건 국립안보대학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훨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서도 김정일의 아들이자 김정은의 이복형을 살해해서 어떤 사람의 권력이 강화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ssassinating a brother, a half brother, assassinating the son of Kim Jong Il, I can't imagine any of that consolidating anyone's power.
클링네 연구원은 김정남 피살을 정권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징후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론 김정은이 장성택 등 고위 당국자들을 제거하고 인민 무력 부장을 수차례 교체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Some will see it as indications of instability in the regime, or alternatively, we could see it as confidence by Kim Jong-un that he can take out the senior leadership.
클링네 연구원은 장성택 처형 직후 북한의 2인자마저 숙청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장성택 지지 세력이 정권에 대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북한 관리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당국의 철저한 감시에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며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 가운데 탈북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되면서 북한과 말레이시아 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이번 사건으로 양국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외교 관계를 맺은 건 1973년입니다. 이후 두 나라는 약 40년간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정치와 외교는 물론 경제와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고 각각 평양과 쿠알라룸푸르에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레이시아의 한 대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의 유일한 국적기인 고려항공은 한때 정기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취항했었고 지금은 북한 노동자들이 말레이시아에 파견돼 컴퓨터와 광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무역과 관련된 북한인들이 다수 드나드는 정황이 포착된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방글라데시 세관은 담배와 전자제품, 고가의 차량을 두 차례 밀반입한 북한 외교관을 적발했는데 두 번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선적한 물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말레이시아는 북한인들이 비자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말레이시아를 암살 장소로 택했다면 두 나라 간 우호적인 관계를 포함해 이런 현실적인 이점들이 고려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우호적인 분위기에는 지난해부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006년부터 단 한 차례도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인 2016년 4월 기존 4개의 결의를 하나로 묶은 첫 이행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후 8월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두 번째 이행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는 고려항공의 이착륙 금지와 영공 통과 금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자가 80명이 된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는 등 북한의 압박으로 작용할 만한 요소들이 명시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성명을 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국 관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현 시점에 이번 암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부에선 이번 사태가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면 두 나라의 외교 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의 고립이 깊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지난 1983년 북한이 미얀마에서 전두환 당시 한국 대통령을 노린 폭탄 테러 사건을 일으켰을 당시 미얀마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로 공작원을 이용한 북한의 과거 암살 사례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7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이한영 씨가 한국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한국 정부 조사 결과 이 씨는 집 앞에서 북한 공작원이 쏜 총에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 성혜랑은 김정일 위원장의 처 성혜림의 언니입니다. 이 씨는 지난 1982년 스위스를 거쳐 한국에 망명했고 1999년 모친이 탈북한 뒤 북한 체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활동을 하다가 살해됐습니다. 1996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최덕근 한국 영사가 피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들은 북한 공작원들이 최 영사를 암살했다고 보도했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최덕근 영사 사건 외에 북한 공작원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는 두 건이 더 있습니다. 2011년 8월 21일에는 중국 단둥에서 대북 선교 활동을 하던 김창환 선교사가 독침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다음 날은 22일 중국 옌지에서도 10여 년간 대북 인권 활동을 해온 강호빈 목사가 독침에 찔려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유인 암살 시도가 실패한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2011년 탈북자로 가장한 북한 간첩이 한국에서 반북 활동에 앞장서는 탈북자를 살해하려다 발각돼 체포됐습니다. 안 씨성을 가진 이 간첩은 독침과 독총을 써서 대북전단살포에 적극적인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를 암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에는 한국 수사당국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기 위해 역시 탈북자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북한 요원 2명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황장엽 전 비서는 한국에 망명한 뒤 사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암살 위협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또 1983년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미얀마에서 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화를 면했지만 한국 정부 고위관리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은 박정희 한국 대통령의 암살도 시도했습니다. 지난 1974년 북한이 포섭한 제1한인 문세광이 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박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총격을 피했지만 부인 유경수 여사가 숨졌습니다. 한편 한국 경찰은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을 계기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공사 등 한국 내 주요 탈북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최고 수위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늘 독일 본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정남 씨 암살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독일 본에서 열리는 주 20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현재 시간 16일 오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첫 양자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의 16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윤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등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방안 및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윤병세 장관은 이에 앞서 15일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한 간 첫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 정부의 선명한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최근 일련의 상황도 있는 만큼 미국이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김정남 씨 암살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과 관련해선 미한일 협력의 핵심인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벌써 제기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미한일 3자 간 협력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윤 장관은 전했습니다. 미한 외교장관 회담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포함한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의도 연이어 개최됩니다. 세 나라 장관은 지난 12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13일 일어난 김정남 씨 암살 등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의 후속 도발에 대한 공동의 방안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3국은 또 중국의 대북 압박을 견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한일 회의 후엔 공동의 입장을 담은 문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서는 국제사회에 안보리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촉구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병세 장관은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이 북한 정권의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사건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에 대해 각국이 관심을 가질 것이란 해석입니다. 윤 장관은 각국 외교 장관들이 김정남 씨 암살 사건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해올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특이성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 장관은 현지 시간 16일에서 17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주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17일에서 19일 뮌헨 안보회의에도 참석해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거론하는 한편 대북 제재와 압박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이 기간 동안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북핵 문제의 최우선 당사국들과 다양한 회담을 갖고 주요 현안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배달은형 김정남 씨가 피살된 가운데 북한에서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행사 내내 어둡고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75번째 생일 광명성절을 기념해 15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지난 13일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이후 첫 공개 활동입니다. 김 위원장은 행사 내내 어둡고 굳은 표정이었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박수를 칠 때도 무표정했고 퇴장할 때도 주석단이나 청중석에 눈길을 주거나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16일 당과 정, 군 인사들과 선대 지도자들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할 때도 무뚝뚝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동은 지난 12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 발사 당시 환호하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한국의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김정남 씨 암살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김 위원장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남이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전혀 김정은 어떤 권력 기반에 도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동원하면서까지 대거해야 됐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상당히 그 김정은이 어떤 그 정신적, 심리적 상황이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김정남 씨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첫 번째 부인인 성혜림과의 사이에서 낳은 장남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남 씨 사례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집권 후 이른바 백두혈통에 대한 첫 처형이고 선대 지도자들도 하지 않았던 형제 암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김정남 씨를 암살한 게 맞다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맹동분자의 소행이라는 식의 해명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안의 성격상 김 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째가 됐지만 이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인 말레이시아 현지에선 대사관을 동원해 김정남 씨 부검을 직접 참관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매체들의 침묵에 대해 자신들이 잘못을 했으니 이에 대해 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니겠느냐며 북한 소행임을 뒷받침하는 행동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정남 씨 암살이 앞으로 김정은 정권에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김정은은 김정남을 암살함으로써 눈의 가시를 제거했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더욱 심각한 고립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국제적 고립은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킴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한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중앙보고대회와 16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행사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최 부위원장이 작년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지난 1일 행사의 모습을 보인 만큼 신변 이상설을 제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내일 17일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COI는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됐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COI 보고서 발표 3주년을 맞아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소개해드리는 5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북한의 이동 거주의 자유와 식량권과 생명권 침해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이동과 거주의 자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당국이 주민들의 주거지와 일자리를 정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주거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직장과 거주지를 결정하는데 개인의 성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성분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평양 거주가 허용되는 반면 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외진 지역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지성호 씨는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탄광촌 근처 마을에서 자랐다며 주민 대다수가 다른 지역에서 추방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별로 없었습니다. 뭐 지역이 이제 산으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뭐 정말 이제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먹고는 이제 살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석탄을 이제 팔아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들의 해외 여행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자국을 떠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탈북을 저지하기 위해 탈북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이나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에게 조직적인 학대와 고문, 장기적인 자의적인 구금은 물론 성폭행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지현아 씨는 서울 공청회에서 탈북했다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됐을 때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제 옷을 다 벗기고 이제 돈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느라고 자궁 검사도 다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제 하기도 하고 팔을 벌리고 이제 서고 있게 하고
보고서는 강제 송환된 여성과 아이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사례가 만연하는 등 중대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많은 북한 여성들이 중국 내에서 강제 결혼이나 강압적 매춘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 박지연 씨는 런던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은 공식적으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엄마 앞으로 허적이 오르기 때문에 애들이 허적을 가지지 못하고 이제 부모들이 엄마가 이제 북한으로 이제 허송되게 되면 애들은 말 그대로 허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학교도 갈 수 없고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식량권과 생명권 관련 권리들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이 식량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평양과 같은 특정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아동들의 만성적인 영양 부족과 장기적인 후유증을 특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한 탈북자 조진혜 씨는 워싱턴 공청회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경험한 영양 실조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동생이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동생을 죽이려고 그냥 이렇게 막 엎어놨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드시지 못해 젖도 안 나오는데 얘를 어떻게 키우나 그런 근심 때문에 할머니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다른 생계 유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범죄화하는 등 강력히 통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아가 최악에 달한 상황에서도 인도적 고려에 부합하지 않은 조건들을 내세워 국제사회 식량 구호를 방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군사적 목적의 지출을 항상 우선시했고 이는 식량 위기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권과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규와 정책 등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 우려한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대규모 기아 사태 재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COI 보고서 발표 3주년 기획, 내일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실태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VOA에 예방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나 시험 발사에도 선제 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워싱턴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가 14일 연례 2017 세계 군사균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계속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군사력과 생존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결합 능력 진전에 아직 의문들이 있지만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과 늘어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북한 정권의 수사들은 핵 보유국이 되려는 욕망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는 일부 개념적인 측면에서 실전 능력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지만 미사일 운반 체계는 더 역량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명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은 여전히 낡은 장비에 의존하고 있고 군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군사력을 병력과 잠재적인 비대칭전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현역 병력 규모를 119만 명으로 추산했고 육군 사병의 최대 복무 기간이 12년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 사무소장은 14일 VOA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진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an evolution in North Korea's capabilities. It doesn't point to any.
특히 지난 11일 발사한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사용해 발사 시간을 줄이면서 비행에 성공한 건 미사일 역량이 계속 인상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무한궤도 차량을 이용한 북극성 2형 발사대는 처음 보는 곳이라며 관련 부품이 중국에서 들여온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협이 빠르게 커지면서 미국과 동맹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나 시험 발사에 선제 공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hould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consider preemption of a missile in development or a missile test? This is increasingly being talked about in Washington.
피츠패트릭 소장은 하지만 이 사안은 북한의 반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발사할 능력을 갖춘다면 미국은 반드시 군사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북한 정권의 도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take the North Korea challenge very seriously.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대응 방안을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국제전략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북한의 위협 억지와 대응을 위해서 군사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난해 국방 예산은 338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6,045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미국의 4분의 1가량인 1,450억 달러로 2위, 러시아가 589억 달러로 3위, 일본은 473억 달러로 7위로 평가됐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이 올 한 해 공세적인 핵 강압 외교와 평화 공세를 통해 핵 보유국 지위에 맞는 대외 관계 재구축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2016년 북한 정세 평가와 2017 전망 자료에서 북한이 올해 핵 보유국 지위 아래 미국을 포함한 대외관계 재정립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이를 위해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욱 공세적인 핵 강압 외교를 구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과 20여 차례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 개발을 가속화한 북한은 올해도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 억제력을 목표로 핵무장 증강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입니다.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이 영내,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어떤 현실화할 만큼, 그러니까 실제 배치해서 핵 위협을 가할 만큼의 기술적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고 동북아시아의 게임의 규칙을 바꿀 만한 정도 수준의 핵 능력을 가진 건 사실이다. 지난해까지 5차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 핵폭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서의 미사일을 완성해야만 진정한 어떤 핵무기, 핵억제력이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거죠.
통일연구원의 정성윤 연구위원은 북한이 올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전략 전술적인 노력을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추가 핵실험과 미국을 겨냥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경우 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무기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 본격 돌입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 연구위원은 밝혔습니다.
북한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증폭 핵분열탄의 폭발력 강화 실험을 하고 그것을 수소탄 실험 완성이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러면 다 자신들의 핵 보유국에 대한 전략적 지위가 더 굳건해졌다고 선전할 것이고 전략적 지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대남 관계든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더 우월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핵실험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아마 계획을 짜고 있을 거예요.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선제 공격 능력 강화 등을 언급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인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대외적으로는 핵 보유국 지위 확보와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북한은 더욱 호전적인 위협과 도발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대남 도발의 횟수와 강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와 제재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예고함에 따라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강대강 대립 구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해온 중국과의 전향적인 관계 개선 또한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는 북핵 문제에 있어 중재국의 부재라는 전략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통일연구원의 정성윤 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핵 강화 외교와 함께 핵 보유국을 전제로 하는 평화 공세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미국과 핵 협상을 추진하더라도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추진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건 교수입니다.
당연히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일단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정을 하고 파키스탄과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을 원하는 거죠. 만약 그때 필요하다면은 이것은 핵 포기와 핵 폐기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이 되겠죠.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가 달라졌음을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예고한 데 이어 지난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한 것도 미국과의 기싸움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북한 문제 우선순위를 높이고 협상의 판을 키우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올해가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인 점을 틈타 대북 제재 균열을 적극 꾀하려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조기 대선 국면 등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활용해 대북 제재 공조를 흔들고 한미 갈등을 조장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미중 간 갈등 국면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 북한 입장에서도 결국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라는 완충 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북중이 밀착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미중이 한반도 문제로 협력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계속해서 북한은 그 미중 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동, 핵개발, 핵실험 이러한 행동을 계속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도 2017 안보정세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비롯한 미중 간 갈등 사안을 활용해 중국의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중국의 지원을 받아 선핵 포기 전제 조건 철회 분위기를 탐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 한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 능력이 증강될수록 북한의 입장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사설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군사적 해법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언론들은 북한의 최근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4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이번 발사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는 등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평가하면서 지금 당장 북한에 대해서 넘지 말아야 할 한계점을 정해서 얻을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사일 발사 직후 현명하게 일본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미국의 고립주의에 대한 아시안의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세울 새로운 대북 전략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의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군사적 해법은 없다며 이는 협상 쪽을 가리킨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미국 외교협회와 아시아 소사이어티 등 민간단체들이 최근 연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당근과 채찍을 이용하고 중국을 중시하는 전략을 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중국과 북한 문제를 주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타임스 신문도 14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하게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호언장담하던 것에서 벗어나 민감한 국제 문제를 관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 보였던 북한을 조롱한 태도에서 벗어나 이번 미사일 발사 후에는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태평양 서부 지역 출신 의원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트럼프 대통령이 절제된 대응을 보이도록 격려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재앙적 수준의 인명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의 대도시 중 시애틀이 평양에서 가장 가깝다며 10킬로톤의 핵탄두가 시애틀 시내에 떨어지면 8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등 북한의 위협이 실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타임스 신문은 14일자 사설에서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 등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2017 국방수권법이 미 전역을 포함하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의 완성을 촉구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 1위는 무연탄이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약 58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약 7.3% 늘어났습니다. 대중 수출은 약 26억 달러로 6.1%가량 증가했고 수입은 약 31억 달러로 8.3% 늘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 순위에서는 무연탄이 1위에 올랐습니다.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중 무연탄 수출액은 약 11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12.5% 증가했습니다. 북한산 무연탄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에 따라 교역이 제한됩니다. 특히 지난해 말 채택된 결의안 2321호는 올해부터 북한산 무연탄 수출의 상한선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대중 무연탄 수출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배 이상 증가한 바 있습니다. 무연탄에 이어 편물을 제외한 의류가 약 6억 달러어치로 대중국 수출품 2위에 올랐고 3위는 2억 달러어치가 수출된 철광 등 광물류였습니다. 의류 수출은 2015년과 비교해 3.4% 줄었고 광물류 수출은 약 10% 증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전기기기와 부품으로 약 3억 달러어치가 수입됐습니다. 이어 보일러 기계류가 2위, 플라스틱 제품이 3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품목들은 각각 2억 6천만 달러와 2억 달러어치가 수입됐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항공유는 이 기간 중국이 약 4천만 달러어치를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유 교역액은 지난해에도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강냉이는 약 100만 달러어치, 그리고 쌀은 약 2,400만 달러어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됐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북 쌀 수출액은 지난해 배 이상 늘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일이 정해졌고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능해졌다는 소식이네요.
네. 먼저 헌법재판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최종 변론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14번째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23일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 주문했습니다.
이 최종 변론기일 이후에 선고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통상 열흘에서 14일 정도,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 선고를 3월 10일 안팎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 정치권 심판 선고 시기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계산하면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능해진 특검 쪽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지만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되돌아와야 했던 특검이 행정소송과 함께 청와대의 불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습니다.
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각하 결정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특검이 대통령 대면 조사와 함께 수사의 정점으로 잡고 있었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능해진 특검, 이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법원의 각하 결정이 기각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각은 소송 안건을 심리한 후에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각하는 소송 여권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적법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안건 심리 자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특검이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앞서 특검은 국가기관인 특검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법적 해석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어제 신문에서는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의 사이에 570여 차례 차명폰, 뭐 일명 대포폰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다면서 그 기록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 법원의 판단은 기관은 소송 당사자 될 수 없고 국가기관은 항고소송,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면서 내용 심리 없이 각하 결정으로 재판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이 특검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과의 팽팽한 신경전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알려진 상황은 박 대통령 측과 대면 조사 일정, 장소, 방법을 놓고 특검이 아직 조율 중이라는 겁니다. 앞서 지난 9일에 예정됐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특검이 언론의 일정을 공개했다는 빌미로 청와대 측이 거부를 하면서 불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한동안 신경전을 벌이면서 소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특검에서는 당초 청와대 압수수색을 그 피의자로 명시한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사 절차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청와대가 협조하는 그 임의 제출 방식의 자료라도 수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대면 조사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그런 부담도 안게 됐습니다. 특검은 오는 28일까지인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서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공식 연장 신청서를 냈습니다.
비선실세에 의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이 삼성그룹 총수의 구속 여부는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지금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오후 6시, 한국 시각으로 오후 6시가 지나면서 그 심사가 끝났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한국 사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 오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실질 심사가 시작됐고 한 7시간 반 동안 계속 이어졌는데요. 양측의 법리 공방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정은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부여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어떤 것입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그 유례없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입니다. 삼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따라서 대가성 계급에 대해서는 그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계속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원도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1차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특검이 주장했던 삼성의 뇌물 공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요.
네.
오늘 2차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특검이 삼성과 청와대의 부정청탁과 금전지원의 대가 관계를 얼마나 입증해낼 수 있는가가 승부처라는 관측입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한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구속을 외치는 진보단체 인사들과 또 영장 기각을 주장하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내건 보수단체 시위가 맞붙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난해 서울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탈서울 인구가 많아졌다는 소식인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집값이 비싸고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을 떠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전국의 지역별 인구 이동 현황을 집계한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가 분석을 한 것인데요.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분기 지역경제 동향에 지난해 수도 서울의 인구 14만 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의 두 번째 도시인 부산은 2만여 명이 줄었고 대전도 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서울의 인구가 14만 명이나 줄어든 이유, 이 높은 주거비 비용, 부담 느낀 사람들이 경기가 좀 더 좋은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향이 반영됐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서울에서는 지난 1997년, 그러니까 IMF 구제금융 시절이죠. 그때 17만 8천 명이 줄어든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을 떠나게 만든 이 서울의 주거비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새 아파트를 사는 분양가도 그 일정 기간 집을 빌려 쓰는 전세가도 서울은 전국 최고가입니다.
네.
이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 그 한 평이죠. 3.3제곱미터에 전국 평균가는 $8,370인데 서울은 $18,600가 넘습니다. 두 배 이상입니다.
네.
근데 사실 주거비 문제로 이사를 가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전셋값이 더 영향이 큰데요. 2005년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평균값이 $145,000였는데 2015년에는 한국 돈으로 4억 원, $357,200가 넘어서 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참 많이 올랐네요.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